출애굽기 27장 오늘은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그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놋으로 쌀지며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위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단 사면 가상자리 아래 곧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단을 매게 할지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이제 계속해서 이 성막을 만드는 이제 그 내용이죠. 여기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뒤에 가서는 이제 그대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런 그 기구들을 이때까지 봤는데, 오늘은 이제 이 지성소가 있고 여기 성소가 있으면 이제 마당이 있죠. 마당이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마당에 있는 기구들을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됩니다. 들어가자마자 여기 번제단, 오늘 보고 있는 번제단, 그리고 이 번제단과 성소에 들어가는 그문 가운데에 이제 물두멍이라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또 보겠어요. 그러나 오늘은 우선 이 성막은 마당이 있고, 그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꼭집 같아요. 집도, 이렇게, 뭐야, 게이트로 막아놓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마당이 있고, 모르겠어요. 미국 집은 좀 다른가요? 어쨌든 좀, 마당이 있고, 들어가면 이제 큰 방이 있고, 작은 방이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뜰, 마당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다음번 우리 만날 때그 뜰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럼 뜰 안에 있는 기구가 두 가지인데 오늘 보는 거는 단. 그래서 38장에 가서도 이제 번제단을 만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38장 1절서부터 좀 읽어주시고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 뒤에 번제단과 성소 들어가는 문 사이에 물두멍이 있어요. 30장에 가서 이제 물두멍에 대해서는 배울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번제단, 번제를 드리는 제단인데, 대강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어떤 모양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참으로 어떤 모양인지 정말 알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8절에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모양이었는지 봤죠. 그래서 모세는 이제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이런 명령만 가지고는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 즉 정사각형, 네모 반듯하게, 그런데 높이는 3규빗. 그래서 지금 이 번제를 드리는 제단인데요. 네모나게 반듯하게 만들고 높이는 3규빗. 그리고 그네 모퉁이 위에다 뿔을 만드는데 그 단과 연하게, 즉, 한 피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연하게, 그리고 단은 놋으로 싼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 이거는 지금 그 동물을 죽이고 태우고 하는 이럴 때 필요한 모든 것들, 그 피를 또 받아야 되고 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데 다 노스로 만든다 이렇게 나오고, 4절을 보게 되면 노스로 그물을 만드는데요. 아마 그물을 만든다 그래서 재는 아마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게, 그물이면은 다 담 이렇게 받아주진 않죠. 재는 아마 이렇게 떨어지게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위 내 모퉁이에 놋 고리 넷을 만들죠. 왜? 또 만지면 안 되니까, 들고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그 고리를 네 개 만들어서 그 언약궤 만드는 식으로 그 채를 넣어서 들고 다니게. 그리고 이 놋으로 만든 그물은 단 절반에 오르게, 단 절반에 오르게끔 그렇게 그물을 만드는데, 아마 이게 그 단 안쪽으로 이렇게 있는 건지 단 바깥쪽으로 있는 건지 이거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지금 돼 있어요. 5절에 보면 채를 만드는데 조각목으로, 그리고 놋으로 싸라고 돼 있고, 8절에는 단을 널판으로 비계, 즉 속이 비계 만들어라. 텅 비어 있다 이거죠, 그 안이. 그래서 산에서 모세에게 보인 대로 만듭니다. 그럼 먼저 단 네 모퉁이 위에 있는 네 개의 뿔들. 먼저 이 뿔들은 그 희생양 같은 그런 그 희생을, 그 제사 드릴 그런 동물들을 묶어 두는 데 씁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7절에 보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치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이런 그 시편이 나옵니다. 그 희생을 제단 뿔에 맨다 이런 걸 보면은 그 뿔에다가 아마 그 죽이기 전에 이렇게 메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29장 12절을 보면은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너의 손가락으로 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을지며. 그러면은 희생 때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희생의 피를 그 뿔에다가 바르게 돼 있습니다. 그죠? 레위기 4장에 가면은 속죄제가 나오는데, 그 4장에 몇 군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부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같은 내용이죠. 25절을 보면은 제사자는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30절도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다 같은 내용이에요. 34절 제사장은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를 단 밑에 쏟는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 상에 한번 가서 또 보죠. 열왕기 상에 가서 1장 열왕기 상 1장 50절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혹이 솔로몬에게 고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날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이런 걸 보면은 여러분이 구약에서 아시다시피 도피성이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남을 뭐 상하게 해서 그쪽 그 가족들이 이제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은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거기는 건드리지 못하는 좀 그 뿔을 잡고 있는 이런 모습이 그런 도피성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뭐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이죠. 그죠?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뿔이라는 것은 사실 그 이 힘의 상징입니다. 힘. 스가랴 1장 스가랴 1장을 보시면 18절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 뿔이 보이기로 여기는 너의 뿔이 아니라 네 가지의 뿔이죠. 이에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나이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공장 네 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매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매 그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치려 하느니라. 지금 뭐 나라들이 나오는데 그 상징들이 뿔이죠. 그 힘 이런 걸 상징합니다. 뿔을 든다. 그 뿔을 가진 동물이 그 뿔을 들어 이렇게 덤비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게 되는데 힘을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92편 시편 92편 10절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에게 보응하심을 내 귀로 들었도다. 여기 보면은 내 뿔을 높이셨다. 이 말은 이제 나를 회복시키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높이시는 그런 모습이죠. 사무엘상 2장 10절 하반부에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그러면 대강 우리가 이해를 하죠. 이 뿔의 모습이 뭔지. 지금 그 제단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하는 거 보면 우리가 대강 이해가 갑니다. 누가복음 1장에 예수님을 향하여 구원의 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즉 구원의 능력, 구원의 그 힘을 가지신 구세주다 이런 뜻이죠. 예, 대강 우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도피성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고 거기에 우리가 피를 또 이렇게 발라야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모세에게 이렇게 제단을 만들라 그러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가르쳐 주시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제사 그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모세 때부터 시작된 건 아니죠. 모세 때부터 이제 그 제사장직을 만들고 이제 아론이 처음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제단을 쌓는 모습과 제사 드리는 모습은 훨씬 전부터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역사 뭘 하셨는가 그런 증거를 만드는 증거로서 노아와 아브라함은 단을 세우죠. 그래서 노아가 그 노아 그 방주가 이제 머무니까 나와서 먼저 제단을 쌓고 제사드리는 이런 즉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과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과 아벨도 우리가 볼때 제사를 드렸는 것으로 보이는데, 분명히 아담에게서 배웠을 것이죠. 뭐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아담은 죄짓기 전에도 하나님의 제사장이지만, 그러나 이제 이 죄지은 후에는 이 제사가 동물과 그의 피, 죄를 지은 후에는 이게 죄를 사하는 것이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죄가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동물, 그리고 그 피라는 것이 성경에는 생명이죠. 그 피가 쏟아지는 건 죽는 모습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피가 없는 제사도 있습니다. 구약에서. 근데 그 피가 없는 제사의 모습은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감사와 찬양의 제사,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레인, 그 뭐야,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이건 피가 없죠. 어쨌든 언약 백성들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나 이제 죄 지은 후에는 이 제사가 이제 동물과 그 피가 중심이 되는 것이죠. 이 제단이라 그러면 Holy Sanctuary라 우리 영어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거룩한 장소, 즉 하나님께 나오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오는 그 장소에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번제, 그 번제의 장소는 성막에 들어서자마자, 즉 제사가 없이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도 못 나온다 이 말입니다. 제일 먼저 제사부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제사에서 뭐 피나 이런 걸 이제 갖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내용들, 의미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는 꼭 제사가 필요하다. 즉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안 죽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예수님. 왜? 그분이 죽으니까. 그러나 구약에서 분명하게 지금 이 제단을 통해서 이 제사들을 통해서 죄인들의 현실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피가 흘려지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게 참 어떻게 보면은 구약 때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동물 피가 흘려지고 뭐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좀더 실감이 날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더 실감 나는 건 아니죠. 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 뭐 피를 안 죽이, 아니, 동물을 안 죽이고 피를 흘리지 않아도 내가 어느 정도로 정말 그렇게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는 인간인가를 깨우쳐 주시니까 더 실감 난다는 것은 이제 세상 수준에서 하는 얘기인데, 근데 정말 생각해봐요. 얼마나 끔찍해요.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게 그 정도로 어려운 거단 말이죠. 죄인으로서. 지금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성막을 덮고 덮고 덮어서 그것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 이제 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동물들을 죽이고 이 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런 같은 모습을 봅니다. 레위기 1장. 좀 길지만 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레위기 1장이 번제에 대해서 설명이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번제단을 만드는 것을 배우고 있으니까 우선 번제에 대해서 좀 읽어보죠. 3절서부터 읽을게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열납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이해가 가시죠? 번제, 회막 문에서 이런 말들이. 4절,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열납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저희 뭐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읽으면 좀 하나님이 좀 이상한 존재인 것으로 이렇게 동물들을 죽여갖고 다 잘라갖고 불태우고 피 냄새 이런 거 이 향기로운 냄새다 이게 어떻게 들리겠어요? 그러나 저희는 이해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 진노가 죄에 대하여 퍼부어지고 있는데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 내려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이제 그 appease 되는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푸시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게 향기로운 냄새 진노가 풀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해가 잘 가는데 이게 믿지 않는 사람 수준에서는 이런 거 읽으면은 이상한 거죠. 하기야 그들이 성만찬에 참석해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뭐 이런 소리도 같이 들리는 거죠. 그 무슨 소리예요 그게? 10절 만일 그 예물이 때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몇 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을 때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 위에 단 위 불 위에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예.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소 아니면 염소, 양 아니면 산 비둘기, 집 비둘기. 왜 사람마다 그 사는 그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부자가 아니고는 소를 가져올 수가 없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예,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리고 번제입니다. 즉 번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완전히 다 불살라 버리는 거죠. 완전히 다 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재미난 것은 뭐예요? 동물에게 그 동물을 머리에 안수할지니 즉 상징적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안수라는 것은 나의 죄가 그 동물에게 옮겨지는 모습입니다. 나 대신 죽는 거죠. 그래서 이 동물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그렇게 안수를 해서 자기 죄가 옮겨지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 동물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를 이해를 하면 자기가 이해를 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그러나 저희가 보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해가 없이 그냥 제사들을 드린 것 같아요. 즉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제사라기보다는 예배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얘기할 텐데 이 예배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냥 나와 있는 거죠. 이 당시에도 정말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것은 지금 다른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를 한다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죄인인가. 그래서 어느 정도로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로 내가 지금 받아들여지고 그 받아들여지는 그 현실이 즉 그 천국 현실이 어떠한 것인가 이거를 아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딴 걸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거예요. 죄가 용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죄가 해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네들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나와올 수 있는 거죠. 자기 생각들에는. 그리고 동물 죽이고 하는 거는 그냥 하나의 예식이죠. 전혀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요즘 교회 나와서 주일날 그 예배하는 곳에 앉아있는 사람도 자기가 정말 어느 정도로 죽을 죄인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데 예수님의 은혜구나 이걸 모르고 앉아서 지금 의뢰의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의뢰의 내가 뭐 찬양하면 하나님이 뭐 기뻐하실 걸로 착각하고 그냥 그러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때하고 똑같아요. 다를 게 없습니다. 정말 정말 심각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런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그런 게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온다. 어떻게 나와요?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러고 앉아있단 말입니다. 자기는 의뢰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아줄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 하면 그건 좋은 거죠. 예수님은 그냥 제껴놓고 자기는 뭐 뭘 잘했고 뭘 잘했고 더군다나 그런 마음들 뭐 요번 주에는 내가 성경도 많이 읽었고 뭐 예. 그럼 이 제사라는 것은 지금 속죄란 말이에요. 속죄, 죄를 덮는 거죠. 즉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이 속죄라는 모습이 속죄라는 것의 모습이 많아요. 죄를 덮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원수였던 사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던 사이가 친구로 변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서로 화목하는 모습도 있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회복되는 모습. 이게 그 속죄라는 그 단어에 들어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런 모든 거를 속죄라 이렇게 지금 단어로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의 선물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속죄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현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십니다. 즉 이 번제단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요한일서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지금 이 번제 단을 만드는 거에서 우리가 번제가 뭔가 이걸 배우는 수준에서 지금 이해를 하는 거죠. 뭐예요? 예수님이 그 희생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제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여기에서 그 뭐야 안수를 해서 죄가 옮겨지듯이 지금 우리의 죄가 그에게 전가되는 우리의 죄가 그에게로 옮겨지는 그리하여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죠. 그 구절들 몇 개 보죠. 에베소서 5장. 지금 아까 그 속죄라는 거, 죄를 덮는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힌다. 원수가 친구가 되고 화목하고 회복하고 대속하는 이것도 예수님이 다 이루시는 거고 또 하나님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도 바쳐져야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즉 이 제사에서 보여지고 있는 그 모든 영적인 현실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 이루어지고 지금 다 완전하게 된 거죠. 에베소서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럼 여기도 지금 향기로운 제물, 그 번제의 그런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죠? 골로새서 2장 20절. 너희가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까 속죄라는 데서 화목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의 피로 그 화목이 이루어졌다. 고린도 후서 우리 보고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보고 있는 고린도 후서 5장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1절 중요하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아까 속죄에서 대속의 모습이 있었죠.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가 그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죠.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5장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까 그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히는 모습인데 여기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된다. 그 다음 구절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까 그 속죄라는 모습에서 화목도 배웠고 원수가 서로 친구되는 그런 모습도 봤는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죠. 예, 성경은 분명합니다. 지금 그 예수님을 지금 이 번제나 번제단에서 행하여지는 것이 예수님을 표하고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루시는 현실을 표하는 것이 너무나 뚜렷하다 이 말이죠.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 제물이요 그 제사란 말입니다. 제사를 드리신 분.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제사를 드려야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십자가로서 끝난 겁니다. 단 한 번 제사로, 단 한 번의 모든 것을, 왜? 완전한 제사니까. 완전하다는 건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가 없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는 예배를 제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죠. 예배죠. 왜? 제사는 벌써 드려졌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제사, 그 속죄 그 모습도 봤지만은 이 제사라는 거에서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아까 말했듯이 꼭 피가 흘려지지 않는 제사도 있듯이. 즉, 제사라는 것에서 지금 이렇게 대신 양이 죽어서 피가 흘려져야 되는 모습. 그건 예수님이 지금 이루셨어요. 그러나 제사는 그 모습만이 아니라 또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께 내가 바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 그런 면에서 예배가 아직도 제사라고 불려질 수 있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제사라 그러면 이게 피가 흘려지고 죽고 그런 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제사는 이제 없어요. 그러나 제사라는 게 구약에서 꼭 그 모습만이 아니라 좀 더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제사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자꾸 그걸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로만 카톨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로만 카톨릭에서는 예수님을 성만찬 때마다 다시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제사다 그렇게. 근데 자꾸 그런 면에서 제사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단이라고 그러고 이런 말들을 쓰는데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18절 하반부에 보면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제 그 제단에 참여가 되는 근데 제단에 참여가 되는 즉 그 제사 지낸 그 고기를 먹게 되죠. 그래서 우리 성찬식을 할 때는 이제 제사는 끝났지만 그러나 그 음식을 먹게 됨으로써 참여가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구약에서 그런 제사나 이런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정말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바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이 번제의 모습에서는 또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내가 내 자신을 다 바치는 거 아니에요. 다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여러 번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물을 붓는 제사 완전히 다 부어졌다. 내 삶이 완전히 다 부어졌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교제도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여러분과 저도 같이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또 이해해야 되는 거는 지금 그 번제라는 것은 꼭 희생되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죽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모습도 있단 말입니다. 이게 번제의 의미에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즉 여러분과 제가 받쳐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그러면 받쳐져 있는 삶, 즉 번제의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 이 말이죠. 지금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내 삶은 번제의 삶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다 부어지고 다 태워지고 하나님께 다 받쳐지는 삶인데, 그런 중심이 아니라 이게 이 예배나 교회나 하나님의 일은 이게 뭐 그냥 우리 삶은 따로 있고 그 삶을 뭐 돕기 위해, 그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 삶에 조금 평화를 얻기 위해 그래서 하는 걸로 착각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돼 있어요. 우리들은 이상하게도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이 자기 삶이에요. 즉 회사에 나가서 돈 벌고 뭐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거가 자기 삶이에요. 이 삶을 사는데 좀 도움도 없고 평화도 없고 뭐 좀 준비도, 왜 이 삶을 살려면 또 힘도 필요하고 뭐 마음의 이 준비도 필요하고 하니까 이런 거를 얻으려고 교회를 나와요. 교회 나와서 재충전한다는 이따위 소리들이나 한단 말이에요. 재충전해서 이제 자기 삶을 또 살라고. 거꾸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란 말입니다. 재충전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여러분의 삶이에요. 예배드리는. 나머지들이 다 이게 새끼잡인데, 진짜 참 본잡이 이게 자꾸 뒤로 물러나게 되는 그런 삶들을 살고 있단 말이죠. 왜? 천국 현실이 안 보여서 그래요. 세상밖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희는 번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다 받쳐져 있어요. 그 받쳐진 현실을 믿으셔야 돼요. 내 삶은 지금 하나님께 받쳐져 있다는 거.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이제 죽는 제사가 아니라 산제사로 드리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영적 예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통해서 저희가 많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이 번제였어요. 완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친 삶입니다. 그 삶을 이제 저희가 살게끔 부르신단 말이죠. 우리 현실이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벌써 받쳐져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내가 받쳐야지 이게 아니라 받쳐져 있어요. 참 기독교인이면 받쳐져 있어요. 문제는 그 참 기독교인이 지식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그 받쳐져 있는 현실을 안 믿으니 그 받쳐져 있는 현실을 잘 증거를 못하는 것, 그의 죄죠. 그러나 진짜 기독교인이면 받쳐져 있어요, 지금도. 그러나 여러분, 그래, 내가 잘 몰라도 결국은 받쳐져 있는 거니까 괜찮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니까 최대한으로 그 현실을 믿고 증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확인하면서 자기 삶을 통해 확인하면서 살기를 바라시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뭐 우리가 뭐 보태야 되고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거는 이루어집니다. 아니 이루어졌고 우리가 못한다고 안 이루어진다. 지금 칼빈주의를 지금 반대하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하느지만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사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지금 그 얘기죠.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올바로 깨닫고 믿고 그 믿는 현실대로 이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사는 거란 말입니다. 예, 잘못하게 되면 이 칼빈주의가 정말 하이볼 칼빈주의가 돼갖고 예, 하나님이 다 했으니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상한 그 이 잘못된 마음들이 들어오는지 열심을 더 내야 되는 것이 칼빈주의입니다. 예, 예수님의 번제, 즉 그 십자가와 그의 삶으로 속죄된 우리들은 그 삶에 이제 참여되어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일날 예배보다 더 이 현실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정말 예배, 그 예배 때 여러분이 이런 걸 다 이해를 하시고 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지금 바치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 그렇죠? 그리하여서 지금 우리가 지금 보면 내 죄가 다 씻겨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가라앉아서 이제는 나하고 이제 원수가 아니라 친구가 되어서 화목이 있고 회복이 있고 이런 현실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구약에서부터 저희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 배울 수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그러면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이루셨는지 그리하여 우리는 이제 누구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 것이고 우리의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더욱 이 진리를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려지는 복받은 삶이 되도록 그 복받은 사람임이 잘 증거되는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